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다뤄주시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에 관한 문제들이었습니다. 2절부터 이제 1절에서 인사하신 후에 2절부터 성도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다뤄주실 때에 그 내용이 오늘 본문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8절을 보시면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되어 인내를 이루어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 인내는 오직 우리 천국 백성들만이 맺게 되는 믿음의 열매고요. 인내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인내를 이루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하셨죠?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의 지혜가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고요. 우리로 시련 중에서도 기뻐하게 하고 결국 인내를 이루어 예수님께로 자라가게 한다는 거죠. 복음의 지혜가 그걸 이룬다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의 지혜를 늘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이 복음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시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형제 여러분, 사실 기독교 삶의 시작은 이 복음의 지혜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 요새 배우고 있거든요. 전도의 삶도 그래요. 사도 바울도 내게 입을 열어 담대히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시는 내용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입을 열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한 걸까요? 사도 바울이 그 앞에 구하는 것이 있어요. 내게 말씀을 주사. 말씀을 주셔야 그 확신 때문에 입이 열리는 거죠. 그저 훈련받고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시험을 이기는 것도 무엇이 필요하느냐?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말씀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성도들, 형제들을 위해서도 가장 먼저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우리가 시험 중에 가져야 할 이 복음의 지혜의 예를 들어주셨죠. 9절에서 11절을 보면 낮아진 형제 혹은 가난한 형제, 또 반대로 부한 형제 혹은 높아진 형제가 각각 자기 삶에 찾아오는 시험들을 어떻게 복음의 지혜로 인내함에 이겨나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낮아진 형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내가 낮아질 때, 비천해질 때, 가난해질 때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나가라고 하셨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높아짐을 발견하며 시험을 이겨나가라고 하십니다. 높아진 형제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낮아짐을 발견하며 시험들을 이겨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낮아지든지 높아지든지 가난하든지 부여하든지 예수님 낮아짐과 높아지심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그 예수님을 자랑할 때에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낮은 곳에서도 높아진 곳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필요한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어떤 지혜, 복음의 지혜의 그 내용을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12절을 보시면 우리 성도들이 모든 시험들을 참고 인내함으로 마침내 얻게 될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 알려주세요. 우리 끝에는 우리 시련의 끝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Crown of life.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시험 중에 지혜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범하게 되는 죄악과 잘못된 생각들을 다뤄주세요. 쉽게 빠질 수 있는 죄악, 시험 중에 그것을 다뤄주시며 어떤 지혜로 이겨나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지혜에 대해 두 가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시련의 끝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시험 중에 우리가 범하게 되는 죄악. 그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12절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고요. 다음 주일에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살펴볼 것이 있어요. 12절에 쓰여진 시험이라는 단어하고 13절부터 쓰여진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다 같은 단어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페이라스모스라는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서 한 단어, 이 시험, 시련으로도 번역되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2절부터 12절까지 쓰여진 시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test 혹은 trial.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련을 가리킬 때에 쓰이는 단어예요. 이 시험과 시련의 목적은 뭐죠? 2절부터 12절까지 우리로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며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는 선한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 믿음의 시련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13절부터 같은 단어로 쓰여졌지만 13절부터 쓰여진 시험은 영어로 하면 test나 trial이 아니에요. 뭘로 번역이 될까요? temptation. 즉 사단의 유혹을 가리키고 있고요.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한 것으로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어떻게 믿고 나아가야 되느냐? 믿음의 시련으로 여기고 나아가야지 우리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는 것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이 세상에 어떤 시험과 고난이 있든지 우리를 믿음의 시련으로 인도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를 유혹하셔서 죄를 짓게 하고 사망으로 가게 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죄악된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욕심에 이끌렸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시 풀면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을 만나든지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죄악된 마음을 갖게 되는 걸 가지고 우리의 처지나 환경이나 사람을 탓하고 결국 하나님까지 비난하며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정당화하고 핑계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우리는 빨리 우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복음의 지혜로 채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또다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회복되어 인내로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전체적으로 알려주시는 지혜의 내용이에요. 이걸 이제 살펴볼 텐데 12절에서 1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Verse 12 through 15.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일단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어디의 모습이 생각나느냐 하면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셨던 언약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담과 이브가 그 언약을 깨고 범죄한 사건의 모습을 이 구절에서 보게 되지 않나요? 안 보이나요? 보여요. 이것을 이제 살펴볼 텐데 에덴 동산은 처음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마치 시험 장소와 같은 곳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과를 통해 율법을 주시며 아담을 시험하셨습니다. 그것은 시험이었어요. 선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시험의 끝에는 무엇이 있었죠? 아담이 끝까지 인내로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 시험 과정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를 사랑하여 순종한 자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생명나무의 열매, 오늘 본문으로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천국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과 닮아있다는 거죠. 그렇죠? 시험을 참는 자, 아담과 이브가 시험을 끝까지 참았다면, 선악과로 주신 율법을 끝까지 순종했다면,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이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의 시험으로 가지 않았고 어떻게 갔어요?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선악과가 사단의 유혹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에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자기 정욕에 이끌려 선악과를 우상처럼 여기고 따먹으며 죄를 범하게 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선악과는 하나님의 선하신 시험이었지 죄를 짓도록 하는 유혹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선악과의 그 시험 과정을 통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스스로 사단의 유혹을 따라 자기 욕심에 이끌려 죄를 범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탓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선한 시험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5절의 내용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 아담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보겠지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라고 부르셨을까요? 우리보다 앞서 모든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다 이기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마침내 천국 영광에 이르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아담의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렇게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의 욕심으로 인해 죄를 범한 아담과 이브의 그 이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곧바로 인정하고 회개하며 돌이켰나요? 그랬다면 여전히 그들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다 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미련하여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 모습이 어떠했나요? 먼저 분명한 것은 그들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 죄를 범한 것을 알았어요. 자기들의 죄라는 것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어요. 자기들이 떳떳했다면 왜 하나님을 피하여 심판이 두려워서 숨을까요? 자기 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숨겼어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강림하시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형제 여러분, 이 아담과 이브의 말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여졌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들이 다 누구 탓을 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지은 후에 누구 탓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브가,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나를 꿰어 죄를 짓게 하였다. 이브를 탓하고 뱀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구를 탓하고 비난하는 걸까요? 하나님이에요. 아닌 것 같죠? 자기들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겠죠?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만든 이 이브가, 당신이 만든 이 뱀이, 당신이 만든 이 선악과가 나로 죄를 짓게 했다. 결국은 하나님을 탓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신 지혜를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죠. 복음의 지혜가 없는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게 되는 우리 죄인들의 실상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처럼 내가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지으면서도 다 남의 탓이고 다 환경 탓이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탓을 하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모습. 여기에는 시험을 이기고 인내하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사단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지혜를 버렸어요. 지혜가 주장하지 않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때에 속히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혹시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아담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출애굽 구원을 받은 광야교회였죠.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본향을 향한 여정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시련을 거쳐가게 하셨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징계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누리게 될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과 비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결국은 누구를 비난하고 탓하고 원망했나요? 모세를 탓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그 끝에는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소리는 입 밖에 내지 않았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비난했어? 원망했어? 아니에요.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너희가 모세 너희들이 우리를 이렇게 애굽으로서 인도해 내어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다. 모세 탓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예수님까지 바치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구원받은 삶이 왜 이렇게 고난과 시련이 많아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모습과 같은 거라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하나님의 교회여 백성들이었지만 말씀의 지혜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련하고 어리석은 세상 죄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지혜 없는 자의 모습으로 행했기 때문에. 온통 자기들의 소견과 세상 관점으로만 자신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 환경 탓, 사람 탓, 모세 탓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까지 비난하고 원망하여 그들이 사망에 이르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성경이 그들의 멸망의 원인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하였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삶을 살았고 그 지혜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에는 들어와 있고 수도 없이 말씀은 주셨는데 믿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들이 미련하게 되어 인내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고 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땅의 유형교회였어요. 지금 우리의 유형교회와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복음의 지혜가 부족하면 같은 죄악에 빠질 거예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믿음의 시련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지을 때 회개하지 않으며 다 남의 탓, 환경 탓, 하나님 탓을 하며 원망 속에 살아간다면 아직도 우리 안에 뿌리 깊은 그 마음이 주장하고 있다면 타락한 아담과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삶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서 자기 생명 다 바치기까지 우리 구원의 길을 대신 가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까지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가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시험들을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하셔서 인내에 이르게 하시고 결국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려는 선한 뜻을 이 교회와 여러분 안에서 이뤄가고 계세요. 즉 우리를 예수님 닮은 아들의 온전한 영광에 분명히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것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지 아니하시고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받고 욕심에 이끌려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시어 죄짓게 하셨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든지 자기 죄를 정당화하거나 변명하거나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알려주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의 지혜예요. 형도 여러분,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이 복음의 지혜를 굳게 붙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믿음의 시련으로 여기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우리를 위해 분명히 예비되어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으로 인해 불평과 원망이 생겨 하나님에게까지 원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싸움에서 늘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복음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복음의 지혜는 우리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돌이키게 해요. 복음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지옥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분노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게 해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이 존귀케 되시기를 원하노라. 이 고백을 감사함으로 하게 합니다. 이 지혜로 지금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잠시 욕심에 이끌려 죄에 빠져 지혜 없는 자처럼 어리석고 미련하게 행할 때가 있을지라도 나에게 나오는 고백이 감사함이 아니라 늘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만 나올지라도 첫 아담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멸망과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복음의 지혜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이미 너무나 확실하고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조차도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누가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히 성취하여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험을 끝까지 믿음의 시련으로 어떤 불평이나 원망도 없이 감사함으로 이겨내셨고 마귀의 유혹까지도 다 물리치셨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시고 천국 영광에 이르러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면 이러한 복음의 현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예수님 을 바라보라. 이 예수님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을 따라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시험을 죽는 날까지 만날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 승리의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12절도 이러한 복된 현실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12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너희가 시험을 잘 참고 인내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야 하는 조건절로 쓰여져 있지 않아요. 영어로 하면 Blessed is a man who perseveres under trial.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조건절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러한 축복을 누린다는 축복의 선포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을 blessed, 복 있는 자라 선포하시며 그 복된 성도들의 모습을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시련 중에 끝까지 인내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들. 복의 선포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선포하신 팔복의 말씀이 이렇게 쓰여졌죠. Blessed.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풀었죠?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이 말씀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천국을 얻게 된다는 뜻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구원하신 복된 성도들은 심령이 가난하여져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요 그들이 오직 은혜로 천국을 얻는 자들이라는 축복의 선포였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신 성도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어 있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요 그들은 결국 모든 시험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다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축복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지혜를 굳게 붙들며 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분명히 보장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지혜. 여러분은 이미 얻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끝까지 달려주시고 얻어주셨어요. 생명의 면류관이란 마치 마라톤의 경주를 다 달린 선수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관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가고 마친 후에 얻게 될 모든 천국의 영광과 축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얻으셨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얻었으며 또한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이미 너무나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을 굳게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것이라 하십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탁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무엇을 하라고 하세요? 힘써. 우리가 이미 받은 부르심, 이미 받은 택하심,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늘 굳게 하며 살아가래요.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을 더욱 확신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형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고단하고 힘이 들고 지칩니다. 삶의 모든 면이 고난이에요. 그저 육체적인 것만 아니고 그저 세상적인 것만 아니고 가정에서도 내 안에서도 이 사방을 둘러보면 고난이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계속 되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실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독생자까지 바치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통해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을 끊임없이 다뤄주시며 말씀의 지혜로 우리를 계속해서 굳게 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이 딱딱한 마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온갖 다른 원리로 가려고 하는 이 딱딱한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세요. 지혜를 구하라. 말씀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수도 없이 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합하지 않고 듣지 아니하여 원망만 하다가 멸망을 당하였다. 이 길로 가지 않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시련이 항상 고단하고 힘이 들고 지쳤지만 그 시련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가장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가 믿음의 시련을 주실 때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에는 끝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내의 끝에 우리가 당한 고난과 시련에 비할 수 없는 더 크고 중한 천국의 영광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얻어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 품 안에서 다시는 죄나 고난이나 사망이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갈 영원한 천국의 삶이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확실한 소망으로 바라보며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확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니라. 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나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려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믿고 온전히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며 우리를 위해 분명히 예비되어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더욱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시험을 주실 때에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하셔서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과 비난이 자리 잡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방으로 다가오는 어떠한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있든지 저희들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복음의 지혜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친 후에 우리가 분명히 얻게 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날까지 인내로서 우리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더욱 말씀과 복음의 지혜를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43장 시험 받을 때의 힘 넘버 343 시험 받을 때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시험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실 복되신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